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한 이후 정신건강과 관련된 도움 요청이 40% 증가했습니다. 미국 정신건강가족연맹협회가 밝힌 내용인데요. 그런데요, 이번 주 월스트리트저널은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에 주목했습니다. 여러 명의 소아과와 정신과 의사들의 의견을 통해서인데요. 이들은 이 장기간의 사회적 고립이 어린이에게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우울증과 불안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수치도 나왔는데요. 중국 후베이성의 초등학생 1,800명가량을 조사한 내용인데, 두 달 이상 자택 격리됐던 아이들을 조사했더니 우울증과 불안증 증상을 보인 학생이 각각 23%와 19%에 달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는요, 전 연령 가운데 특히 10대들에게 현 상황은 사회적 재앙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의 경우는 친구관계를 통해서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얻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장기간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죠. 화상통화나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통은 충분치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도요, 정신건강뿐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놀지 못하면서 부모들이 가르쳐줄 수 없는 사회생활 기술을 익히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메릴랜드대 교수는요,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려면 친구와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면서, 초등학생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기고 지는 경쟁을 통해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도 배운다는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스테이홈 조처 초기에 잘 적응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가정 안에서 회복되면서 정신건강에 도움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에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새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또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원격 진료. 원격 진료는 스마트폰 통신이 가능한 의료 장비 등 정보통신 기술 기기를 이용해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원격 진료에 대한 일각의 논란이 있죠. 의료 사각지대 해소, 그러나 오진, 개인정보 노출, 의료서비스 저하,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의견으로 갈립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30명이 양당 지도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돼도 원격 진료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공의료보험 지원을 하자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고 정치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원격 진료 확대로 미국인들은 큰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3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격 진료에 공공의료보험을 지원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각 지역 보건소뿐 아니라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의원들까지 원격 진료를 본격적으로 도입했고 환자들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6주간 미국의 원격 진료 건수는 11,700%나 증가했다는 것이 상원의원들의 설명입니다. 원격 진료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 대면 진료보다 원격 진료를 선호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원격 진료로 인해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환자들이 원격 진료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들도 원격 진료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Requirement 2021 2021 내년 대학 입시에 SAT, ACT 점수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미국 대학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AT와 ACT는 미국의 대학 능력 평가 시험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15일 시험 일정상의 불가피한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 상황을 둘러싼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불안 국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는데요. 하버드대는 오는 11월 1일까지 입학 지원 마감 시한을 변경하진 않았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기 지원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버드대 외에도 캘리포니아 공과대와 캐너기 멜런대, 툴레인대 등 수백여 개의 대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휴교령과 각종 시험 취소 등을 고려해 입학 요건을 조정했습니다. 코넬대는 아이비리그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년 입시에 SAT와 ACT 점수 제출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린스턴대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 유일하게 SAT와 ACT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입학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자원자들이 여러 차례 시험을 볼 필요는 없으며 해당 성적은 전체 심사의 일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 사태로 대학들이 올해 대입 규정뿐 아니라 가을학기 개강과 학사 일정 재개 여부를 두고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고등교육 전체가 전반적인 차질을 빚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도 안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 연락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분석 또 언론들의 반응이 독자들이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북한의 연락소 폭파 시점 또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한국 청와대가 공개한 폭파 당시 영상을 보면요.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인 연락사무소 청사가 폭발한 지 3, 4초 만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에 개성의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식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연락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재료비 34억 9천만 원 등 총 97억 8천만 원을 들여 개보수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앞서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는데 북한인 김재일 부부장의 이런 예고를 사흘 만에 실행에 옮긴 겁니다.
예, 미국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예, 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추가적인 비생산적 행동들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남북관계에 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앞서 미 행정부 고위관리도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담화에 우려의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항상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왔고 북한의 최근 행동과 담화들에 실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과의 관여 노력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 계속 협력하고 있고 또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는 철동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긴장 상황인데요. 전문가들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먼저 강력한 영내 국가 간 연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 강력합니다. 이 추후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건데요.
네.
먼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에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상황 진전을 위해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또 한국과 다양한 우발적 사태에 대비되어 있다는 것을 중국에 알리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이 중국의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또 북한이 도발에 관여하지 말 것과 한국과 미국을 시험하지 말 것을 중국에 전달하는 것이 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게요. 굳건한 미한 동맹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크리스토플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적했는데요. 북한의 행태 중 일부는 미국이 정말로 한국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전 차관보는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북한의 행동이 미국이 유럽의 동맹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시기에 벌어지고 있다면서 강력한 미한 동맹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미국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부장관이 미국보다 북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고위 관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상황을 중단하고 한국과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지나친 요구를 철회하고 한국과 단합된 전선을 보여줄 때라는 설명입니다.
예, 미국 언론들도요. 이번 소식을 크게 다루고 있죠.
네, 일단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16일 북한의 최근 대남 강경 행보가 대북 제재 문제로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미한 양측을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신문은 북한의 행보는 최근 전면에 등장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2018년과 같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한 회의감을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앞서 향후 미북 대화의 운명은 미국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위협했다면서 긴장 고조가 또 다른 미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 시점엔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신문은 또 다른 기사에서 북한의 최근 몇몇 도발들이 미국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위기, 또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대규모 항의 시위 등에서 인해 가려졌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면서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을 워싱턴의 시선 끌기 차원으로 해석하면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새로운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조치가 북한이 최근 몇 주 동안 남한과의 화해, 대탕트를 끝냈다 이렇게 위협한 데 나왔다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이를 강행하면은 한국과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도발의 신호탄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화력을 가진 주한미군의 개입을 부르지 않는 조치를 고수하면서 핵심 후원자인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도 계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화와 경제 교류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경제를 옥죄는 국제 제재에선 벗어나지 않고 있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북한의 가능한 행동으로 앞서 철거를 경고한 금강산 관광단지에서의 추가 파괴, 또 개성과 금강산 지역의 군사 배치, 고체 연료 미사일 등 한국의 모든 지역을 사정권으로 한 미사일 시험, 천안함 폭침과 같은 군사적 대치 등을 언급했습니다.
예, 지금 UN 또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도요, 이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추후 상황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전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국방부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북한의 움직임이 미사일 방어망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국방부의 어떤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까?
네, 국방부 감찰관실이 공개한 2019 회계연도 재정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또 핵무기 기술 추구가 미국과 동맹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한 건데요. 이 보고서는 미국의 첫 번째 도전 과제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가 안보 전략과 국가 방어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최고 도전으로, 북한과 이란은 영내 불안 안정을 초래하는 불량 정권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항목에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기초로 한 국가 안보 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도 탄도미사일 역량과 핵무기 프로그램 구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군축협회의 지난해 6월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20개에서 30개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무기를 확대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보고서는 북한이 국경 지역 밀수와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서 국제 제재를 계속 회피하며 불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란과 시리아 등의 재래식 무기, 핵기술, 화학물질 등을 확산하는 북한의 역사도 우려라고 명시했는데요. 이 밖에도 사이버 활동을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금전 탈취, 세탁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활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 따르면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약 20억 달러의 불법 이익을 얻었고 이런 수익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본토를 방어할 다층적 미사일 방어방 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 회계연도 통과된 미사일 격퇴와 방어 증진법을 언급하면서 미국 미사일 방어층은 이 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미국 기반의 미사일 요격 체계 확대와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네,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선 기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북한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핵탄두 30개에서 40개 사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스웨덴 싱크탱크 시프리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분열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 단체가 매년 관련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탄두 보유 능력. 지난해와 비교를 하면 어땠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프리는요, 세계 군비와 군축, 안보에 대한 연감을 해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단체의 북한 핵탄두 보유 추정치는 20개에서 30개였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10개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네.
쉐넨카일 시프리 핵무장 군축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VOA에 이 같은 평가는 핵무기에 사용될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북한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9년 초에 상업용 위성사진을 통해 영변 핵시설에서 사용된 핵연료가 인출된 증거가 포착됐다면서 이는 북한이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 핵무기에 사용될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무기를 제조하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 핵무기 수가 얼마나 되나요?
우선 시프리는 이번 연감에서 북한을 포함해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9개 나라를 핵 보유국으로 분류했는데요. 이들 국가가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13,400개로 추정했지만 북한의 수치는 제외했습니다. 카일 소장은 북한은 핵무기 능력과 실험 발사를 인정하면서도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8개 핵 보유국과 비교해 핵 프로그램 능력을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1년에 북한의 강경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핵무기가 북한의 국가안보 전력에서 계속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기사 전해주시죠.
네,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전문가 분석 기사입니다. 동맹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건데 한국이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외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육사 졸업식에서 한 말이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임무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멀리 떨어진 나라 사이에 오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제 더는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개입하는 일을 끝내겠다며 새로운 안보 전략은 명백히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수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석들이 나왔습니까?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동맹 무임승차 인식은 개인 신념에 기초한 만큼 국익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극히 주관적이라면서 따라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영내 준비태세의 필수 불가결한 핵심 우방으로 평가되는 필리핀이 지난 2월 미군과의 연합훈련에 법적 근거가 되는 방문군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자 오히려 돈을 아끼게 됐다며 개의치 않는다고 반응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15일 VOA에 미국에 있어 필리핀과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우열을 매길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개인 신념에 기초한 영내 안보 인식은 다를 수 있다면서 미 국익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등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독자 선택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청사폭파 소식에 대한 미국의 반응, 또 전문가 견해, 미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보고서, 또 스웨덴의 띵크탱크가 추정한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더는 전 세계 경찰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전문가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저스틴 김 씨의 사연입니다. 2018년에 만나고 왔는데요. 네 번째 사연 들어보시죠. 저스틴 김 씨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흔히 IT라고 부르는 정보기술을 전공으로 선택했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컴퓨터는 자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07년 중국 흑룡강성 한 시내 컴퓨터방, PC방에서 처음 컴퓨터를 접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컴퓨터에 흥미를 갖게 되는데요. 미국에 온 후로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혼자 컴퓨터에 대해 공부했고 단과대학교 전공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웬만한 컴퓨터 고장은 척척 고쳐낸다는 저스틴 씨. 지인들도 컴퓨터 기계가 고장나거나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고쳐줄 만큼의 실력은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뭐 배워요?
오늘 지금 가는 게 그 자바라고요. 프로그래밍 한 그거예요. 대체 이게는 딱 그냥 컴퓨터과거든요. 컴퓨터도 배워.
영어도 똑같이 배워.
Some fun to do if you're just, you know, wanting to practice your skills.
저스틴 씨가 다니고 있는 모노 커뮤니티 칼리지 자바 컴퓨터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 연령과 출신 국가가 다양해 보이는 학생들이 교실에 구비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보며 교수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씨도 교수님이 즉흥적으로 묻는 질문에 답을 내놓고 또 혼자 응용해가며 열중합니다.
So an if-else statement is useful if you just have two options. Usually it's either a yes or a no, a true or a false. The if portion is going.
아, 맛있는 냄새.
컴퓨터 수업을 끝으로 오전 수업을 마친 후 교내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해 점심을 해결하는데요. 보통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지만 가끔씩은 이곳에서 먹습니다.
양도 많고.
샌드위치?
예.
어디 있어요?
여기
서브웨이.
북적대는 교내 식당엔 학생들이 뒤섞여 잡담을 나누고 노래를 들으며 짬을 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인데요. 구석에서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학생들이 저스틴 씨는 못마땅합니다.
학교 와서 뭐 학교 공부해야지. 와서 뭐 해통실 하고 있지. 진짜. 애들 너는 꼴들이 너무 뭐랄까. 돈이랑 제 받고 싶어요. 좀 뭐랄까. 좀 자기가 좀 쿨한 거 보여주기 위해서.
저스틴 씨에게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캠퍼스의 낭만이 아니라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단과대학 2년제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3년 다녔어요?
네. 듣던 수업들도 다시 듣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할 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또 이거 배열당하고 위드로하고 수학 때문에 좀 오래 걸었죠. 수학 많이 졸업한 지도 오란데.
저스틴 씨는 2년제 단과대학을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시험 점수가 나빴기 때문인데요. 북한 소학교를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책을 편 적도 없었던 저스틴 씨. 미국의 단과대학교에 들어온 후 모든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첫 수업 들었을 때 기억나요?
첫 들었을 때 영어하고 그다음에 수학, elementary math.
기초수학.
네, 그렇죠. 기초수학.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단어 수학보다 수학이 있거든요. 제일 두려웠거든요. 다른 건 자신이 있는데 공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나가야 할 길이니까요. 어떤 인생길은 뭐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이것도 제발 못하는 게 무슨 생각을 제발 하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 학교 들었을 때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열심히 찾아간다고 해서 매직컬리 딱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니까 나 선생님이 덜 되게 될 거더라고요. 담이.
너무 나빴겠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그 말이 더 도움 됐어요. 그 말 듣고서 그나 그래 뭐 I am dummy right now, but I will prove it to you. I will not. 그래서 그래 계속 하고 또 해가지고 오프라인 캘큘러스까지 다 맞췄어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교수님을 찾아가 물었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탈북 학생에게 바보라는 말을 뱉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 말이 오히려 약이 됐던 겁니다.
수학은 내가 문제를 풀 줄 아는데 나 시험 볼 때는 또, 이거 뭐 읽기 풀라 하잖아요. 근데 그 계속 이거 까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야 할 그 방식을 이쪽에 가서 풀고. 그러니까 나 그걸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 문제 풀 줄은 아는데 시험 볼 때 계속 이렇게 풀어야 할 메토드를 계속 이렇게 방법을 다 해준대였으니까요.
적용하는
게. 예, 적용하는 게.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점수가 팍팍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그래, 그때 찾은 게, 내가 수학할 줄 몰랐던 게 아니라, 공부할 줄 몰라서 그런구나, 예. 예. 아마 그래, 괜찮아요. 북한 사람들, 다른 탈북자들도 학교 가서 이렇게 힘들다 하는 게 아마 공부할 줄 몰라, 그런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 그런다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경험이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가 예.
제일 공부 그래도 제일 못하는 내가 그 정도로 하니까요.
지금 3년쯤 지나니까 좀 익숙해져가요?
네. 시간 가면 갈수록 많이 더 쉬워져요. 그래, 참. 그래, 더 재밌어요. 자축감이 정말 힘들는데, 뭐, 사실 뭐, 힘들 거라고는 각오는 했지만요. 생각은 하지만 또 이렇게 부닥치니까 또 좀 다르잖아요. 감정은.
내가 미국에서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학생으로 그런 나의 그 정체성이 네. 딱 굳어졌을 때가 언제예요? 좀 안정감을 언제 갖게 됐어요?
그럼 미국 와서부터 그런 걸 느꼈어요.
예.
그럼 미국 뭐 저를 그 정부가 승인해줬으니까요. 태어난 것은 뭐 태평양 건너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국민이라고.
그럼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을 때?
작년? 작년 봄?
네.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시간이 그렇게 된 건가요?
시간이 그런 거죠. 예.
2년쯤 다니니까.
예. 그리고 학교 생활에 좀 익숙되니까요. 배우는 걸 어떻게 하면 배우는지 그걸 터득하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다운 좀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올해는 졸업할 수 있을 거라 희망하지만 현재 저스틴 씨는 정부의 학비 보조금도 한계 금액까지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내년까지 시간제 학생으로 다닐지 모릅니다. 저스틴 씨는 연방학자금 융자와 부시센터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해왔습니다. 생활비와 매달 내야 하는 월세 등은 여름방학 내내 일해 한 번에 지불해버린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생활비는 최대한 안 먹고 안 쓰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면 종이컵을 재활용해 찢어질 때까지 쓸 만큼 아끼고 아낍니다. 저스틴 씨는 올가을 로체스터 공과대학에 들어갈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성적이 모자라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이 하나 닫힐 때 다른 문을 찾아가는 저스틴 씨. 저스틴 씨는 최근 미 공군 시험을 치렀습니다. IT 전문가로 꿈을 키우고 있었던 터라 뜬금없게 들렸지만 알고 보니 역시 미국에 오면서 염두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가는 길은 바뀌었지만 조금 돌아가는 길이 될지라도 저스틴 씨는 목적지는 달라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미국의 발전과 변화는 기술 발전의 결과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교통수단의 발달이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도시들에 시내를 가로지르는 철도가 설치됐고 그 위로 전차가 운행됐습니다. 새로운 수송체계인 전차는 전기로 움직였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자동차였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개인 자동차를 소유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이 저렴한 자동차를 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도 큰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무실은 물론이고요. 일반 가정에도 전화가 설치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발명가 구글리엘모 마르코니는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무선 메시지를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분야에서 성공적인 발전을 이뤄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국이 아직도 사회적인 문제는 별다른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천연 자원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농부들은 너무 가난하고 산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800년대 말부터 미국 내에서 개혁 정신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개혁 정신은 농부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됐고요. 이 영향으로 새로운 정당인 인민당이 창당됐습니다. 노조가 개혁과 혁신운동에 가세했습니다. 개혁정신은 미국의 중산층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개혁 정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제각각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은 일치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회 발전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생각은 같았습니다. 이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장래는 진보적인 운동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 누구보다 개혁정신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새로 취임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1858년 10월 27일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뉴욕주 변호사였고 부유한 명문 가문에서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루즈벨트 대통령은 몸이 약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 운동을 하며 강인한 체력을 길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찍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고 잔병치레가 심한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버지가 운동을 많이 시켰지만 소년 시절의 대부분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13살이었을 때 친구들과 몸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논쟁을 벌이다 결국 싸움이 커졌는데 몸이 약하니 당연히 힘이 많이 부족했겠죠. 이 사건은 소년 루즈벨트가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됩니다. 이 허약한 소년 루즈벨트가 강인한 체력을 갖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시작하게 된 거죠. 강도 높은 운동과 힘든 노동으로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정말 지독하다 싶을 만큼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하는데요.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고 마라톤을 하고 온갖 스포츠를 익히고 심지어 권투까지 배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운동은 하버드대학에 다닐 때도 계속됐고 대학에서는 운동부 선수로도 활동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요. 컬럼비아 로스쿨 재학 중 보스턴 출신의 앨리스 리와 결혼했습니다. 1882년 23살의 젊은 나이에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됐고요. 빠른 시간 안에 공화당 지도부로 떠오르게 됩니다. 개혁의지가 강한 젊은 의원 시어도 루즈벨트는 잘못된 파벌 정치에 맞서며 소신 있는 행동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정부 내에 만연된 모든 부정과 비리를 들춰내고 비난하는 개혁 정치인으로 시어도 루즈벨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뉴욕주 의원으로 시작했던 시어도 루즈벨트의 초기 정치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884년 사랑하는 아내 앨리스 리와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면서 루즈벨트는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까스로 4년간의 주의회 의원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어머니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이상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도 루즈벨트는 미국 서부 다코다 준주의 한 목장으로 내려갔습니다.
1884년 2월 아내와 어머니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딸을 낳고 며칠 만에 간질환에 걸렸고 어머니는 같은 집에서 머물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됐죠. 아내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몇 시간 뒤에 아내도 숨을 거뒀습니다. 같은 날에 아내와 어머니를 동시에 잃은 거죠. 하늘이 무너질 듯한 큰 충격을 받은 시어도 루즈벨트는 뉴욕 정계를 떠나 서부의 목장으로 갑니다. 슬프고 외로운 마음을 누르고 목장을 경영하며 세월을 보냈는데요. 카우보이 일이 결코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에는 그 지역 카우보이들의 비웃음을 견뎌야 했죠. 뉴욕의 부유한 명문가에서 자라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출신이 어느 날 갑자기 목장에서 소를 키우겠다고 하니 평생 목동일을 해온 카우보이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았겠죠.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버지니아 대학교 소개합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명문주립대학교 버지니아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819년에 세워진 버지니아대학교는 흔히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이 동부 명문 사립대학들에 비하면 외국에는 좀 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미 전국 주립대학 순위에서는 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표적인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교입니다. 미국의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세운 버지니아 대학교는 2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미국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였던 이 남북전쟁 때도 문을 닫지 않았다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주는 이 남북전쟁의 격전지로서 특히 남부군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근거지이 됐는데요. 어떻게 그런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멀쩡할 수 있었던 걸까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당시 상황 좀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남부대학들이 남북전쟁 기간 동안 폐교되었어야 했지만 버지니아 대학교는 계속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1865년 북부군 사령관인 조지 커스터 장군이 북부군을 이끌고 버지니아 대학교가 있는 샬롯스빌 마을로 입성했는데요. 당시 버지니아 대학교의 교수진, 지역사회 대표들이 버지니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커스터 장군에게 탄원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캠퍼스에 입성한 북부군이 4일 만에 퇴각했습니다. 이로써 인근 지역에서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에도 버지니아 대학교의 교정은 무사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네,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남부의 거의 모든 학교들은 잿더미로 변했지만 이 학교를 사랑하는 교수들과 주민들의 노력이 북부군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버지니아 대학교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불타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고요. 이후 지역사회의 재건운동과 수많은 자선사업가들의 기증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은 총장체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 버지니아 대학교는 독특하게도 설립 후 100년 가까이 총장 없이 운영된 학교입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야 처음 총장체제로 전환했는데요. 초대 총장인 에드윈 엘더만은 오늘날의 버지니아 대학교가 있기까지 설립자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남북전쟁 당시까지만 해도 대학 총장 체제가 아닌 대학 운영이사회 체제로 운영되었던 버지니아 대학교는 1819년 대학이 설립된 후 85년 만에 초대 총장을 영입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최초로 설립된 지립대학교 총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설립자 토마스 제퍼슨의 인연과 같이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버지니아주의 공교육 개혁을 주도했던 엘더만 총장은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재정지원 정책을 처음으로 버지니아 대학교에 도입했습니다. 1931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엘더만 총장이 27년간 재입하는 기간 동안 버지니아 대학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대학교 샬롯츠빌 캠퍼스에는 7개의 학부 단과 대학을 포함해서 모두 1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학부에는 16,000여 명이 재학 중이고요. 대학원에는 7,000명 넘게 재학 중인데요. 하지만 UC 버클리나 미시간 대학교 등 비슷한 위상의 다른 주립대학들에 비하면 학생 수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버지니아 대학교는 대부분의 주립대학교와는 좀 다른 특성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얘기입니다.
버지니아 대학교가 미국의 다른 주립대학교들과 판이하게 다른 것은 대부분의 주립대학교들은 80% 이상이 대학이 소재한 주의 주민들이 차지하는 데 반해 버지니아 대학교는 정책적으로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버지니아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50개 주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배경과 환경,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버지니아 대학교의 2017-18년도 등록 현황을 보면요. 69%가량이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었고요. 31%가 버지니아 주민이 아닌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재학생 중에 한국, 중국 등 아시아계 학생은 12% 정도였습니다. 이 버지니아 대학교는 또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대학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97%라고 한다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1년을 지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방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주립대학에서 4년 만에 졸업하는 비율이 약 30%, 6년 만에 졸업하는 비율이 58%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버지니아 대학교는 6년 만에 졸업률이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1학년에 입학한 후부터 신입생들 대부분이 공부에 전념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네, 버지니아 대학교에 다니는 이 한인 학생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버지니아 대학교를 택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버지니아 대학교가 공동체를 강조하는 학교라는 점이었습니다. UVA는 규모가 큰 주립대학이긴 하지만 크고 작은 공동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공동체를 찾아 좋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학교에 대한 평판이 좋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버지니아 대학교의 신입생 지원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2018년도 신입생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3만 7천 명 정도 지원해서 9,800여 명이 입학 허가를 받았고 이 중에서 3,822명이 최종 등록했습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90%가 각 고교에서 상위 10% 안에 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지니아 대학교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너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1842년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제도인데요. 아너, 즉 명예로움을 존중해서 학생들의 양심에 맡겨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더 들어보시죠.
버지니아 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막론하고 모두 입학 전 아너 코드라는 것에 참석이 됩니다. 아너 코드는 기본적으로 학생 윤리 상정 같은 것인데요. 요약하자면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훔치지 말고 부정행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학교는 유난히 언어 시스템이 강해서 많이 시험 보는데 속임수를 썼거나 남의 것을 보거나 리포트를 쓰는데 인용 표시 없이 인용을 하면 학생들로 구성된 대심원 앞에서 재판을 받고 부정행위 사실이 증명되면 학교에서 제적당할 만치 엄격한 양심지향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워낙에 엄격하다 보니까 논란도 적지 않고요. 부정 행위에 따라서 재정 말고 이 형벌을 좀 약하게 하려는 시도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를 지키는 매우 뜻깊은 전통으로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고 하네요.
표절은 매우 심각한 부정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표절 관념이 희박한 외국인 학생들이 주로 언어 코드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몇 명의 학부생 아시안 학생들이 노트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시험을 준비하다가 시험답안에 같은 표현을 써서 단체로 언어 시스템에 의해서 제적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지난 2004년도에 한 학생이 졸업 논문 중 한 문단 표시를 인용 표시 없이 인용했다고 해서 졸업식 전날에 제적당할 만큼 버지니아 대학은 학생들의 정직성과 양심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명문대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SNS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Hi guys,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치적 성향을 나눌 때 좌파, 우파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둘과는 조금 다른 중도 우파, 중도 좌파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도 우파는 좌파와 우파 중심에서 우익 쪽으로 약간 기운 정치적 성향을 뜻하는데요. 오늘도 VOA 기사를 통해 이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Former U.S. Ambassador to Pakistan Richard Olson says there is room for growth when it comes to bilateral ties.
There are certain parallels between the two individuals. They're both sort of right of center in their political context.
They're both sort of right of center in their political context. Right of center. 직역하면 중심에서 right, 우측, 즉 중도 우파를 가리키는 오늘의 표현입니다. Right of center means having views that are between the center and the right in politics. Right of center. 우익은 아니지만 중도적 견해에서 우익 쪽으로 약간 기운. His views are right of center. 같은 맥락으로 중도 좌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는 왼쪽이라는 뜻의 left를 써서 left of center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Former U.S. Ambassador to Pakistan, Richard Olson. 리차드 올슨 전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는 says there is room for growth. Room for growth.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bilateral ties, 양국 간 관계가 여기서 양국은 미국과 파키스탄을 뜻하죠. 올슨 전 파키스탄 주재 미 대사가 말합니다. There are certain parallels. 일정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Between the two individuals.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사람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칸 파키스탄 총리를 말하죠. They're both sort of right of center. 그들은 일종의 중도 우파적 성향을 띱니다. In their political context, 정치적 맥락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Former U.S. Ambassador to Pakistan Richard Olson says there is room for growth when it comes to bilateral ties.
There are certain parallels between the two individuals. They're both sort of right of center in their political context.
오늘의 표현, 중도 우파, right of center, 중도 좌파, left of center, 배워봤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